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주,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또이 예배의 장소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일을 시작하는 데에 앞서서 참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섬을 또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과 이 경배 가운데에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도 우리 형제님들과 또 자매님들과 또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이를 연결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엔데기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달 조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좀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많아서 저도 이게 좀 고민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또뭐 올해뿐만 아니라 예년에도 계속 그랬었죠. 제가 어쨌든 들어두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정도로 연대기를 최대한 연대기 기회론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고대 근동 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대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요거보다 고대 근동 지리를 살펴보면 훨씬 더 이제 감각적이고 눈에 보일 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쐐기 문자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이거 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요게 어떤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요 말씀드릴게요. 야슈르란 뜻입니다. 앞에 옆 짝대기 하나 박아놓은 거 있죠? 이게 에쉬란 뜻이고요. 뒤에가 슈르에서 아슈르가 원래 두 음절로 되어 있어요. 에쉬, 슈르.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영어 할 때도 연음하면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잖아요. 그래서 에쉬, 슈르, 그냥 아슈르 이렇게 읽는 요 단어입니다. 요게 아슈르. 우리가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의 실제 원어가 요 아슈르 요거고요. 여기에서 앞에 뭐 저기 옛날 무슨 마크지? 삼성인가? 미쓰비시인가? 그런 마크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그럼 저거 뭘까요? 저거는 마트라는 거예요. 마트. 이렇게 마트에서 좀 길게 마트 아슈르 하면 아슈르의 땅.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슈르 사람들이 자기네 민족, 그다음에 그 아슈르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도시 이름이에요. 아슈르가. 그리고 또이 사람들이 믿는 신 이름을 아슈르, 아수르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앞에 마트를 붙여서 이 사람들이 사는 땅, 이 신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트 아슈르, 자기 나라를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는 단어가 있고 아시리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그게 아슈르 사람들이 사는 땅, 그게 아시리아. 이고요. 아시리아는 이거는 이제 그리스 나중에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아슈르 사람들을 부를 때 아시리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리아가 나왔습니다.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는 앞에 저거는 읽으면 안 된다라는 기억하시죠? 저 딩기르라고 신을 뜻하는 결정사예요. 어떤 우리 마침표, 느낌표 이런 것처럼 발음되는 건 아닌데, 저게 딱 찍혀 있으면 요거 뒤에 있는 게 어떤 신격 존재를 말하는 뜻이 그 단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지 않으세요? 동글동글한 요거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사마시, 샤마시라는 뜻입니다. 샤마시. 샤마시는 요 뒤에 것만 샤마시고 앞에는 태양이 신적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퀴즈예요. 사실 뭐 제가 쐐기 문자를 제가 알아봐야 뭘 알겠습니까? 저도 그냥 집에서 저녁에 한 1, 2년 정도 이렇게 공부해보고 옛날에 한번 이렇게 종이에다가 나무 연필 같은 거 깎아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그게 다인데. 자, 이건 뭘까요? 길어요? 되게 깁니다. 당연히 알기 어렵겠죠? 맨 앞에 뭔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저거 힌트 드릴게요. 저거 남성 결정사예요. 소리 내어 읽지 않고 결정사니까 뒤가 뭔가 남성 명사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언어 중에서도 독일어 뭐 있죠? 독일어나 또는 그 로망어들,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런 거 보면은 명사가 다 남자냐, 여자냐,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다써 있어요. 예, 그것처럼 요 명사는 남성 명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또 나왔죠? 딩기르. 저거 신명 결정사라고 소리 내어 읽지 않고 요게 어떤 신적 존재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 아까 샤마쉬가 그 신격 단어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 태양을 부를 때 저건 신이야라고 이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발음도 알려드릴게요. 요 앞에 뭔가 두 개의 덩어리는 sin이란 단어예요. sin. 예. 영어로 그 죄란 뜻하고 비슷하죠. sin. 그 다음에 뭔가 또 이어서 있는 그두 개는 아헤라고 해요. 이 H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독일어 같은 데에서 우리가 바하라고 하는 그 뭐죠? 음악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원래 바흐 이렇게 흐떠 아헤 신 아헤. 그다음에 뒤에 뭔가 세 개가 있어요. 따따따. 요거는 에리바란 뜻이라고 읽혀요. 에리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결정사니까 빼고 결정사를 보면 어쨌든 이 존재가 남성 명사이고, 그 다음에 신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시나헤리바. 이게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시나헤리바. 뭔가 비슷한데? 추적해 보시죠? 제가 오늘 시간 때우려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진수, 이거 뭐 같아? 힌트? 사람 이름이에요. 사내립. 이게 사내립입니다. 우리가 사내립이라고 우리말로 부르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 그러더라? 하윤이가 영어로 읽어줬는데 뭐 세나케? 세나크랩? 뭐 이렇게 뭐 그래요. 근데 이 아시리아 언어로 사내립의 원래 이름이 시나헤리바였습니다. 시나헤리바 사내립. 비슷해요? 비슷한가요? 다음 주에는 그럼 다른 사람 거 가져와 볼게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도 봤었죠? K51이라고 하는 그 영국 박물관에 소장된 점토판. 여기에 부르사갈의 사킨 구자나, 이날리비 아슈르, 시흐 이나 히시마니, 사마시 알칼루 해서 요 포착을 해내서 여기에서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부르사갈의 해라는 거, 그 다음에 월, 시마누 월에 이게 발음은 시마누인데 사람들이 사마누라고 하더라고요. 5, 6월 우리로 치면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정도까지에 태양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일식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요거를 포착을 해서 요 해를 알면 이제 아시리아 연대가 맞춰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이디어를 생각 떠올렸던 거죠. 정리를 하면 아시리아인들은 해마다 특정 고위 관리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부르사갈의 해, 그다음에 아무라피의 해. 이 아무라피도 아주 유명한 고위 관료였어요. 이렇게 하고 이 해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나라의 공식적인 기록들뿐만 아니라 상인들이나 아니면 학교도 이때 많았어요. 학교에서 뭐 가르쳤겠어요? 쇠기 문자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쇠기 문자 배우는 아이들은 진짜 그 뭐죠? 최상위층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최상위층이 어떤 계급으로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내 아이를 이제 귀족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높은 관료들과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요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석유관 일이잖아요. 글자 배우는 게.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석유관 선생님한테 보내서 그 점토판을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몇백 킬로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왜냐면 이제 이때도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가야 애가 잘 배우잖아요. 오늘날도 그러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이쪽 도시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애를 저쪽 도시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아들한테 그 전토판을 쓴 거야. 아들아, 아버지는 여기서 뭐 팔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너는 선생님한테 어제 학교에 안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집으렇 당장 돌아오렴. 뭐 이런 편지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리고 가세요. 이런 전토판들도 막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공부 안 하려는 거, 공부하기 힘든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 연대로 구축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절대 연대로 전환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이런 일식 정보였다라는 거였고요. 에포님이 제공하는 정보 조건, 아까 그 쇠기 문자에서 보면은 이 부르사갈의 해가 연도 표시, 그다음에 좀 반복되지만 시마누의 달, 그 다음에 개기일식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요걸 가지고 이제 천문학적으로 일식을 찾아서 어떤 때가 가장 요게 적절했는지를 좁혀보도록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사람들이 이게 일식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식이나 갖다 때려 맞출 수는 없는 거였고, 이 부르사갈의 해가 이때가 아슈르단 3세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문맥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 시대를 찾았고요. 이 중에서 시마누의 달 5월에서 6월에 있었던 일식을 찾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슈르와 니느웨 권역 전체에서 혹시 관측이 가능했던 개기일식이 있었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그 요 지금 신아시리아 시대에 제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로는 대략 3개에서 4개 정도의 그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슈르 단 3세에 5, 6월에 있었던 아슈르 근방에 서 발생한 개기일식은 딱 하나로 좁혀지고, 그것이 주전 763년 6월 15일 발생한 개기일식이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요 프롤렙틱 줄리안이라는 건 율리우스력은 주전 4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그런데 그 시대 이전은 요 같은 달력 체계로 그 이전을 소급해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주전 763년. 자, 이때를 이제 지도로 한번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저쪽에 바다가 파란 게 지중해고, 여기 카스피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근동 지역인데요.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곡선 같은 게 있죠. 저기가 주전 763년 6월 15일 아침 7시 정도에 일식이 발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니누웨가 한 요 정도였어요. 현재 모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과거의 니누웨였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그 계산을 해보면 주전 763년, 지금 눈 좋으신 분들은 이게 2라고 써있는 것 보실 텐데, 이게 이제 약간 환산 차이에요. 그 과학적으로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에서 이거 2인데, 이게 실제로는 763년 1을 더해야 되고요. 6월 15일 아침 6시구나. 6시 26분 32초에 요 모술 지역에 개기일식이 지나갔다. 요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요 당시에 이스라엘 쪽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여기로부터, 이스라엘은 좀 개기일식이 있었던 데로부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일식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부분일식이었지만 저 정도 거리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가려진 개기일식에 가까운 부분일식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시간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상당히 높은 확률로 관찰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까만 테두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거였고요.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거의 4분의 3 이상 가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겁니다. 이때는 여기보다 시간이 조금 늦어서요. 아, 좀 빠르구나. 요 서쪽이니까 같은 날 아침 6시 10분 4초에 상당히 높은 부분인식이 이렇게 있었고, 혹시 이거는 그냥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9절에 해를 정오에 지게 하고 밝은 대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며 라는 뭔가 일식 같은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요게 요거 아닌가라고 추정한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한 건 그 과학적으로 계산된 값은 이 주전 763년 6월 15일에는 정오는 아니었다라는 거. 아침 6시 10분이면 이제 해가 막 동이 틀 때 딱 그때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때 개기일식이든 부분일식이든 여러 번이 있었으니까. 자, 이제 넘어가서 아시리아 점토판과 천문학 정리를 좀 하자면, 베이스툰 비문을 통해서 아카드어 쇠기 문자가 해독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포니 면대기에서 부르사갈에 일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계산을 통해서 이게 주전 763년 6월 15일이라고 아주 특정한 일자를 딱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넘, 한 거의 2700년 이상 된 거죠. 그 과거에 시, 분, 초까지 계산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천체 현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이를 통해서 신 아시리아 제국 전체 연대가 절대 연대로 환산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스토리였습니다. 아시리아 점토판과 천문학 요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아시리아 시대의 에포니 면대기는 주전 911년부터 631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아시리아 시대라고 하면 이 주전 911년 아닷 니랄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한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신아시리아가 바빌론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609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주전 911년 또는 어떤 학자들은 주전 930년 요 에닷 니라리의 그 아버지 왕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신아시리아 제국이 시작된 연도가 몇 년도냐, 요 연도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에포님에 따라서 먼저 시대를 구분을 해놓고 이 왕부터 칠까 아니면 이 왕부터 계산할까, 그 정도 논의였다라는 거고요. 여기 에포님 연대기가 약 나라가 망하기 한 20여 년 전에 끝났는데, 조거는 이 후반기에는 약간 나라가 어두워져서 이제 혼란스럽고 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에 그 아주 강력했던, 마지막으로 강력했던 왕이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성경에는 에스라서에는 아스나팔인가? 아스나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 초반에 있을 거예요. 그 아스나팔이 이제 성경에서 아스나팔이라는 인물이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주전 62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말기에부터 이미 혼란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그러면 이제 성경에 있는 연대들과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돼요. 요 해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아시리아 제국이 주전 911년에 이제 생성이 된 걸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시점과 신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탄생하는 시점이 거의 같습니다. 아단 니라리의 아버지 왕이 주전 932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즉위해요. 그 왕부터 치면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시작과 신아시리아 제국의 출범이 거의 동시대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아까 그 시나헤 에리바 그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 제국을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막대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살짝 저쪽에 신아시리아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할 이 아시리아 제국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살만에셀 3세, 이 살만에셀 3세가 주전 9세기 중반에 살았던 왕인데 이 사람이 카르카르 전투의 기록을 남겨놔요.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합 왕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실제 역사가들이 이 전투를 복원을 해서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12그 작은 나라들의 군대를 연합군을 이끌고 가서 살만헤셀 3세의 대군을 물리친 걸로 이제 복원이 돼요. 그런데 살만헤셀 3세는 이 카르카르 전투를 돌에다가 새기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했던 신왕국 시대에 18왕조에 유명한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와 전쟁을 카드시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 많은 역사가들이 람세스 2세가 거의 완패를 당했거나 아니면 막판에 겨우 이제 조금 승리를 해가지고 겨우 이제 살아서 돌아온 전투로 이제 복원이 되는데 그 이집트에 이번에 대박물관에도 그 람세스 2세 비석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카드시 전투의 그걸 보면은 내가 이겼고 뭐 어떻게 했고 다 굴복했고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까? 옛날에 이런 기록들은 프로파간다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아합 왕이 요때 이제 딱 매칭이 돼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합 왕이 주전 9세기 중반 때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로부터 10여 년도 지나지 않아서 주전 841년에 예후가 이제 살만헤셀의 조공을 하러 오는 장면이 이제 또 찍혀 있고요. 그때 해가 주전 841년인 걸로 봐서 보세요. 아합 왕은 주전 853년에 전투를 한 기록이 남아 있고, 그로부터 한 8년 정도 지나서 예후에 조공이 있었으니까 아합 왕이 요 사이에 죽었을 거고, 예후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아합 왕 죽고 그 아들들 두 사람이 또 왕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후가 역성 혁명을 통해서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일들이 주전 853년에서 주전 841년 사이에 있었구나 해서 우리가 시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살만헤셀의 오벨리스크에는 그 오벨리스크가 이제 그뭐 바빌론 기원대서처럼 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인데 이제 가톨릭 그 바티칸에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높은 뾰족한 기둥이에요. 그 옆에 이렇게 쭉 자기 어떤 업적들을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고 되어 있어요. 예후는 오므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누구죠? 요아스는 아니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 해가지고 그네 명의 왕들인데, 근데 그냥 이스라엘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오므리 왕조야 하고 이제 그렇게 잘못 기록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서 720년 사이에 망했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그 아시리아 쪽 연대에서 확정된 걸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낸 상황입니다. 살만헤셀 5세가 요 살만헤셀 3세와 다른 인물이에요. 이름은 그 당시에 뭐 내가 3세다 5세다 하지 않았고 그냥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나도 살만헤셀이야라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1세, 2세, 3세 이렇게 붙인 거죠. 살만헤셀 5세가 주전 722년경에 포위를 했고요. 한 3년 정도의 포위를 이어가다가 주전 720년에 이제 사르곤 2세가 그 사이에 살만헤셀도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르곤 2세가 아들이 아니라 아마 동생 정도였을 텐데 형을 죽이고 찬탈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주전 720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들이 싹 이렇게 잡혀서 아시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사르곤, 이 사르곤도 여러분 사르곤이라는 왕이 원래 아주 유명한 왕이 옛날에 있어요. 아카드 왕 중에서 우리 잘 함무라비 이런 왕들 있죠. 함무라비보다도 더 이전에 메소포타미아를 처음으로 통일을 했던 사르곤 대왕이 있었어요. 사르곤 살만에셀도 이거 이제 우리 발음으로 본 건데 살만에셀의 아까 그 사내립, 사내립 뜻을 말씀 안 드렸었네요. 씬 아헤리바가 씬, 이게 달 신이에요. 월, 저기 하늘에 떠있는 저 달, 저것도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헤가 이제 형제, 에리바 주셨다 해서 저 달신이 형제를 주셨다 해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왕들은 다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해요. 무슨 느부갓네살 이름도 느부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 이런 뜻인데, 이 사르곤의 뜻은 그런 뜻이 없어요. 사르곤, 이게 요 아시리아 말로 샤르킨, 샤르킨 요 말인데, 이게 그냥 위대한 왕 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르곤은 뭔가 정통성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에 지금 아까 그 이름의 그 주인공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을 해요. 사내립이 자기 그 프리즘 비문에 유다의 히스기야를 정벌하고 40몇 개 도시를 점령했으며 뭐 히스기야를 새장의 새처럼 가둬놓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한 일이 주전 701년이었구나 요것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시나시라 제국은 911년 주전 911년부터 609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그때만 딱 그 우리가 연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와 다른 정보들을 해서 신아시리아 제국 그 이전 살짝 이전에는 아까 그 에포님 연대기가 조금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이전까지도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왕들의 통치가 40년씩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통치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있었는데, 이 사울의 통치 때에는 아시리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어떤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다윗 시대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윗 시대 주전 1010년에서 970년 이때 다윗 시대는, 여러분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지리를 알게 될 때, 지리를 우리 같이 보게 될 때, 이 가나안 지역이 얼마나 정치, 경제, 역학적으로 좀 불리한 지역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래쪽에 거대한 이집트가 있고요. 위쪽에 아나톨리아 쪽에는 거대한 히타이트계의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거대한 아시리아와 바빌론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 가나안은 땅이 작아요. 땅은 풍요롭지만, 그래서 금도 많고 물도 좋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땅 자체가 적어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제국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맨날 여기저기 치이고 있어서. 그런데 유일하게 거대한 제국을 이뤘을 때가 바로 다윗 때였죠.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이 통일왕조가 아래로는 이집트와 경계선을 맺고 저 위로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 당시의 연대를 살펴보면 딱 요 다윗 시기에 요때 이제 이집트와 요 북방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거대한 제국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당시에 있는 일들을 원복하고 성경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그러한 큰 제국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바탕이 됩니다. 네, 요 부분은 빨리 넘어갈게요. 아시리아가 사실은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바빌로니아 시대가 있는데, 조금 이제 끊기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아시리아 시대까지는 연대가 잘 정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문헌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문서 자체로만도 엄청난 양이 있어서 이제 연대가 그냥 구성이 되는 게 그리스 이후거든요. 그러면 바빌론에 통치한 100여 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문서가 되게 많기는 합니다. 이 바빌로니아 때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바빌로니아 때는 에포님 연대기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질은 떨어지지만, 느부갓네살 연대기라는 것이 있고요, 나보니두스 연대기, 그런 이런 연대기들을 묶어서 또 아까처럼, 아까 그 일식으로 이렇게 매칭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천문일지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유다 왕국 말기에서부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기까지도 거의 연도 단위로 우리가 연대기를 구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연대기가 어떤 것이냐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보니두스는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고,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면 벨사살 왕 있죠.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이자 공동 통치자였던 이 나보니두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 이 나보니두스 연대기가 있는데, 이건 나보니두스가 썼는지 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 나보니두스 연대기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언제 함락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천문일지로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일을 시켰고요. 원래 오늘 여기서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집트 고고학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요거 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샹폴리옹의 로제타석을 해독을 해서, 그다음에 이집트 그 언어가 옛날 신성 문자가 많이 써져 있는 카르낙 신전 부조에 있는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세숑크 1세가 팔레스타인 원정을 한 기록이 거기 남아 있었고, 이것이 열왕기 하에 쓰여져 있는 시삭이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5년에 침공을 했던 그 일과 매칭을 시켜서, 아, 여기 절대 연도에 고정이 되었다라고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깔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5년이 주전 925년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제타석, 카르나 신전에서 발견된 이 부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결정된 주전 925년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 요 르호보암 5년에 주전 900 르호보암 5년이 주전 925년이었다라는 것은 이 로제타석의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함께 구축되어진 연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고학적층, 이제 20세기 지금까지 이제 쭉 19세기까지 왔던 거예요. 20세기. 불과 이제 우리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 많죠? 마리아, 20세기에 태어났나? 이제 우리가 친숙한 20세기에는 고고학적 발견들,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 있는 기사들을 많이 따라보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족함과 또 인지력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마주칠 때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갖고,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또잘 성경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수 있는 밑바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즐겁게 오늘 주일을 또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